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수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짓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도 많이 있네요.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한 장면 한 장면이 참 좋습니다. 저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해요. 그렇죠? 맨발로 길을 걸면 우리가 발이 다 상하잖아요. 근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삶의 걸음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좋아요. 믿음의 방패도 너무 좋죠. 세상의 어떤 논리, 상황 이런 걸 이런 게 날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는 건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도 너무 좋고 이 하나하나로도 우리가 되게 길게 설교를 해야 하고요.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 디테일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으니까 그 디테일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이 장면보다 이 말씀을 하시는 큰 맥락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긴 분량을 들여서 왜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부분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전신갑주라는 이 너희가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알려주는 이유가 우리는 어떤 싸움에 있고 그 싸움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희한테 어떤 싸움이 있어. 그리고 그 싸움에 굉장히 진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장에 딱 쓰는 것 같은 진지함.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옆 사람이랑 싸움이 나서 이렇게 주먹 싸움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어서 진지하게 전투에 딱 서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군인의 복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군장을 딱 하고 거기에 딱 서는 그 정도로 진지하게 이 싸움에 임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하고 인지를 하더라도 그 싸움에 진지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전신갑주 이미지까지 끌고 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걸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인지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고 그때 내가 싸웠어야 됐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접근하지도 않아서 지금 보니까 후회되는 거. 뭐 사소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재정적인 싸움을 좀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 평화기처럼 쉽게 쉽게 돈을 쓸 게 아니라 그때 좀 진지하게 돈을 좀 모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진지하게 그 싸움을 싸웠다면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내가 일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내가 그때 일의 싸움을 좀 싸웠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내가 그때 마음의 싸움을 좀 싸웠어요. 관계의 싸움을 좀 싸웠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내가 노력해서라도 그 관계를 지켜내고 내가 진지하게 그 관계를 좀 끊어내고 뭔가 내가 그 싸움에서 내가 진지하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할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그때가 싸움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고 그걸 생각해도 충분히 진지하지 않았어. 내가 그냥 평화기처럼 행동했어.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싸움이 있고 여기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싸움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죠.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네. 쟤네들이 진짜 쳐들어올 것 같아. 야 준비해. 목숨 걸어. 우리 이번에 밀고 들어올 때 분명 밀어낸다. 분명히 러시아가 들어올 거야. 우리는 분명히 밀어낼 거야. 이러는 것과 에 설마 들어오겠어? 뭐야? 지금 수도가 점령당한 거야? 완전 다르죠. 그렇죠? 이 싸움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과 싸움은 이러는 것과 여러분 평화기에 평화롭게 지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싸워야 할 시기에 평화롭게 지는 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전투라는 게 있다. 싸움이라는 게 있다. 너에게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한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우리가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대상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싸움에서 대상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싸움은 목적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내 땅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죠. 뭐 내가 제국이라고 한다면 저 땅을 얻으려고 싸우는 거죠. 지금 적군과 부딪히는 건 그 과정이고 장면이지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 부딪히면 더 좋아요. 이거 이겼다고 큰 의미 없어요. 전투에서 이기는 건 핵심이 아니야.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싸움에서 항상. 내가 이 싸움이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건가라는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돼, 이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 싸움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용을 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진리와 의를 얘기하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 믿음, 구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로도 얘기하지만. 그럼 다시 간다. 오늘은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너무 좋지만 그렇게 전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 전체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으로 지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영혼이고요. 물론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건 확장적인 거고 출발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로 지키는 것, 복음으로 지키는 것, 구원으로 지키는 것, 성령으로 지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지키는 진지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키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아예 싸우려고도 안 하고 싸운다고 해도 진지하지를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 적용하고 갈까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자주 있으십니까? 마음을 빼앗겠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빼앗겼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건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내가 요즘 환경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돈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성공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요즘에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취미생활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인간관계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분노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 마음이라는 건 훨씬 더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것인데 그거 하나가 내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근데 보세요.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있는데 주변에 강대국밖에 없어. 그래서 100년 동안은 A라는 강대국이 여기를 점령했어. 그 다음엔 B라는 강대국이 여기를 점령해. 한 5년 독립하다가 다음엔 C라는 강대국이 여기를 점령해. 본인들은 우리는 독자적인 민족이고 독자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독립된 시기가 없어. 자기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 시기가 없어. 왜 계속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세계 열강들 사이에 있지만 우리가 빼앗겼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빼앗긴 거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는 결단도 갖고 있고요. 근데 세계사 곳곳을 살펴보시면요. 어떤 땅은 빼앗기지 않았던 시절이 훨씬 더 짧아요. 그 민족은 자기들만의 나라이고 자기들만의 민족이고 여기는 독립된 지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던 기간이 너무 짧은 안타까운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의 역사는 어때요? 내 마음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처럼 우리가 그래도 싸워서 독립을 유지하고 한번 내가 왕창 깨지더라도 어찌게 됐건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되찾고 한번 정말 치욕스럽게도 5000년 중에서 한 40년 전 우리가 빼앗기도 했었는데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될 거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내 마음의 역사가 정리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역사를 정리할 때 아 나는 어릴 때는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환경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노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사이사이에 은혜로 와서 몇 달 정도 독립 시기가 있긴 했는데 사실은 잠깐 독립한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달려들어와서 두려움이라는 제국이 상황이라는 제국이 성공이라는 제국이 달려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 차지했고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나도 어떻게 한 데서 끌려다니기 바빴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역사를 기록하면 어느 쪽으로 기록되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라면 한국 사람답게 그걸 치욕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요.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완전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내가 24시간 그것만 무서워하고 있네. 그게 무서워서 그거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이고 계획이 됐네. 두려움에 내 인생이 주인이 돼버렸잖아. 아 그건 아니지. 즐겁게 지낼 수 있죠. 즐겁게 지내야 하죠. 난 즐거움이 내 인생의 이제 우상이네. 내 인생의 기준이네. 즐겁게만 살고 싶어하고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네. 내가 즐겁게 사니까 다 이뤘다고 하고 이 즐거움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사네. 그건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완전 군장을 하고 그걸 이제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싸워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라는 것을 디모데 전서와 에베소서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1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거든요. 야 가서 네가 목회를 좀 해야겠다. 지금 바울이랑 디모데랑 같이 막 선교하고 다니다가 야 이럴 때가 아니다. 후방이 무너지네. 에베소 교회 저러다 큰일 나겠다. 네가 가서 좀 해라.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왜 보냈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왜 보냈어요 디모데를? 잘못된 교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잘못이라는 건 아예 이단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야 이런 큰일 나겠다 하고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경계를 내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륜은 뭐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그렇죠? 경륜이 쌓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원래 경륜이 쌓이는 거거든요. 저 사람 신앙생활 5년 했더니 사람이 인품이 변하고 성격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이게 경륜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올해 안에는 뭘 잘해? 인격이 변해? 경륜이 쌓였어? 아니, 변론만 해.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저게 잘못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만 잘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는 말씀은 복음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을 더 선하게 강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원래 신앙생활이라고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에 선생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그걸 막 말하면서 대개 자기가 율법의 선생, 제가 기독교의 성경의 교회의 리더이고 전문가인 것처럼 막 말을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 아 복음에서 이런 A라는 관점이 있고 B라는 관점이 있고 막 C라는 관점이 이런 목사님 이런 관점을 제시하곤 했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은 영혼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겁니까? 복음을 몰라. 발복이. 아 교회라는 게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맥락이 있고 야 이런 걸 잘하는데 복음을 몰라.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아. 그렇죠?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 사람이요. 되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인문학적인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이나 철학적인 내용이나 경제적인 내용이나 그 자체를 깊이 숙고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맥락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지적 유희를 즐기는 맥락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놀입니다. 아시죠? 그런다고 내가 더 지성인인 것도 아니고요. 지성은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성인이고 그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할 만큼은 통전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놀이예요. 우리가 그런 놀이를 해요. 아, 그림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거 놀이예요. 그리고 그게 내 사고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구라는 놀이를 하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사고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놀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도 그렇게 놀이로 하면서 그게 자기가 더 성숙해지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뷰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내 논리가 더 맞다는 걸 상대방한테 입증하고 라고 하는 게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청결해지지도 않았어. 선한 양심이 커지지도 않았고 사랑이 풍성해지도 않았어. 헛된 말에 빠져있어. 율법을 자기가 더 선생대로 해. 하지만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사실 뭔지 잘 몰라.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의 풍성함, 지적인 유희. 왜? 그리스가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냥 세상을 흉내낸 거죠. 그냥 철학자란 지성인 그룹을 흉내낸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인문학에서 하는 것처럼, 경제학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정치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즐거운 게 나쁜 게 아니라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고, 두려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인 것처럼, 지적 토론이나 논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신앙이냐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참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수만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계속 뭘 얘기하면 하나를 얘기해. 이때부터 계속.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신앙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달라도요, 신앙이라는 그 핵심이 같기 때문에 이게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넌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하는데 너는 성경 공부가 너에게 유익했구나. 아, 그렇구나. 너를 보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아, 너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에 기도가 유익했구나. 너를 보니까 기도가 유익했던 것 같아. 그러면 서로 배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격려가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펼치는 거면 저건 틀렸죠. 내가 맞고 논쟁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에서 하던 놀이를 갖고 온 거예요. 철학자 놀이. 우린 누구파다 누구파다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교훈의 풍조에 밀렸다는 건 뭐예요? 교훈의 풍조에 밀렸다는 거. 그냥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거 갖다 썼다는 거예요. 풍조. 그 시대에는 뭐 나는 소크라테스를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믿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갖다 쓴 거예요. 그걸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비유나 관점이 세상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이거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인문학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이나 철학적인 입장을 갖다가 그걸 교회 안에서 그게 선한 얘기인 것처럼, 의로운 얘기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거 세상 풍조에 밀리는 거예요. 그거 세상 풍조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의롭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아니죠.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난 진보적인 성향인데 진보적인 게 다 맞아. 다 그 동네에선 다 그게 맞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보수적인 동네에선 그게 다 맞아.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잖아.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어요. 세상 풍조에 밀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철학, 논리, 정치적 입장, 경제적 입장, 사회적 입장 그 방식으로 교회라는 재료를 재해석해서 이게 진리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또 고양시키나요?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을 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걸로 내가 의롭다는 기분 만드나요? 이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라는 정죄 만들고. 패턴을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요, 지적으로는 되게 자기들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을 학문으로 오해해서 학문에서의 성숙은 뭔지 아세요? 디테일의 깊이예요. 그렇죠? 논문 보면 그러니까 학문에서는요. 맨 처음에 학사 공부할 때는 개요를 배워서 전체를 배워요. 하지만 석사, 박사 가면 디테일의 깊이를 배우죠. 그렇죠? 학문에서는 디테일이 깊어지는 게 더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 학문의 방식을 그냥 신앙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디테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디테일을 깊이 아는 게 신앙적으로 성숙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완성도를 갖는 게 신앙적 성숙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신학적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에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에게 방탕함에 방임하니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첫 구절이 중요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을 신앙으로 하지 않고 신앙을 어떤 논리놀이 아 기독교는 이렇고 아, 교회는 이렇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봤더니 그 사람이 뭘 향해서 달려가고 살고 있냐 봤더니 세상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허망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들을 하고 논리를 펼치던 사람이 막상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봤더니 돈을 위해서 살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고 다른 인생의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논리놀이를 하면서 제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내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해서 영혼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저기 바깥에만 두면서 내가 그것을 그냥 어떤 정보로만 활용하면 막상 내 마음은 뭐가 장악하겠어요. 내 마음은 세상 사람이랑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말은 되게 멋있고 화려하가는데 막상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두고 행한 것 같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똑.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삶의 기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뭘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짓 없는 믿음에 난 사랑을 갖고 선한 양심으로 내가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인생에 나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바꿔가고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겠다 이것으로 나아가십니까? 그러면 그냥 조금 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성공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바울이 보기엔 그러면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상태인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다 그러니까. 하지만 신앙이 어려서 사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허망한 것이면서 자기가 기독교적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면 그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사실 정말 영혼 구원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삶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의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빛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되어야 하는데 내가 요즘 그렇지는 않네 내게 은혜가 필요하네 이러고 있어야 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잘 그렇지 않으면서 정보적 활용만 하면서 제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변할 수가 없죠. 에베소 교회가 그 상태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 얘기해요? 4장 22절에 보면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의 밤이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의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뭘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4장 26절과 20절에 분을 내도 배우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사람이 뭘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뭘로 살아요? 이익으로 살아요. 막 영적인 얘기를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생 방향과 똑같이 험한 것을 향해서 바라봐.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딱 해석할 수 있어. 왜? 세 가지로. 욕심, 감정, 이익.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니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감정이 그렇거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욕심나서. 원하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디모데를 파송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아, 디모데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 레위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는 좀 이런 관점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님의 관점을 한번 듣고 싶네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그게 나쁜 얘기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좋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막 그걸 막 설명해 주고 앉아 있고 아 그래요? 아 저는 그 관점은 아닌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 너 거기 가서 뭐 하냐?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아주라고 거기 보냈니? 그런 패턴으로 하지 말라고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고 보냈는데 디모데가 좀 마음이 설량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바울이 보낸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야 에베소 교회 한심하네 뭐 이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가 되게 막 한심한 것 같고 수준비다란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서신서 중에 야씨 이 정도는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게 욕을 먹지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는 쪽에 들어가요. 칭찬받는 쪽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표현이 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유일하게 2년을 목회했던 교회예요. 제일 길게 목회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에베소 전도가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이에요. 2년 동안 거기서 바울이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예요. 아예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신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헛짓거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두란노 서원에 앉아가지고 2년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야 니네 씨, 어? 철학존울이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지들이 신앙 좋은 줄 알고 막상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 바라보고 살면서 니네는 야 니네는 세 가지로 다 설명돼. 욕심, 감정, 이익 이 세 가지로 니네 인생이 다 설명돼. 이렇게 막 책망해요? 아니요. 이렇게 막 책망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원래 되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인 걸 내가 다 알아. 근데 니네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잘 안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그 욕심의 감정에 이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야. 니네가 어떤지 내가 모르니 니네가 좋은 거 다 알아. 우리 같이 은혜 받은 기억 있고 그 두라노면 산에서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하던 그 인연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야.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로 예수를 믿거나 새로 은혜를 받거나 뭐 네가 아주 그냥 이제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고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고 여긴 그거 아니라 니네들은 뭐가 안 돼 있냐 하면 마음을 지키는 습관이 안 돼 있어. 마음을 지키는 습관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마음을 뺏겨. 그게 문제야. 그래서 신앙이 앞으로 쭉 나가지를 못하고 훅 떨어졌다가 다시 그만큼 돌아왔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그만큼 돌아왔다가 그러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의 톤.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줘요. 사실 4장 5장을 읽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수준이 그냥 아주 그냥 한심하구만.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수준 좀 떨어지네. 아 뭐야? 세상에 허망한 거 바라보고 감정에 이익에 욕심에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얘기할 때도 정죄의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정죄의 톤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설명의 톤으로 얘기해요. 야 니네 왜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 있을 거야? 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그럼 마귀한테 틈을 주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마귀한테 틈을 주잖아.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네가 또 네 페이스를 잃어버리잖아. 얼마나 안타까워. 야, 왜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허망한 걸 바라봐. 너희가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바울이. 왜 이방인처럼 허망한 걸 바라봐. 그럼 그 사람들도 나 이방인과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어. 나 그렇게 살려던 사람 아니었는데.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톤이 굉장히 관대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상당수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서 내 진심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방인같이 허망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잠잠히 멈춰서서 내 진심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란 사람의 성숙이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뭐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고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내면의 성숙과 의미 있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실은 그 허망한 것을 쫓는 하나님 모르는 은혜의 경험 한 번도 없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이 뭐예요? 왜 진심이 그걸 원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심 인생이 그거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심에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그렇게 내가 먼저 그의 나의 그 을구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더하시는 정도를 기대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여기서 엄청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나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욕심나서 그럽니까? 두려워서 그렇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다시는 두려운 환경을 안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좀 욕심부리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진짜 욕심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여러분들의 진심도 아니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여러분들의 진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진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지키려고. 여러분 은혜는 산을 오르는 것 같지 않고 집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산을 오르는 것 같이 기억해요. 어떻게? 내가 몇 년 전에 이야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 그때 내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고 느껴졌고 그때도 너무 좋았지. 그때.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추억이야. 근데 그때. 상위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지. 그럼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집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를 책망하신 말씀. 제가 얼마 전도 아니고 이제 11월 말, 제가 1년 전에 뉴욕 여행 갔다 왔잖아요. 11월 말 되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진 보면서 이때 되게 좋았지. 이때 되게 좋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랑 상담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간증 비슷하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이런 막 얘기를 했어. 그때 진짜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2년 전에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이 만났던 일을 막 했어. 그러면서도 그때 진짜 좋았지라는 느낌의 얘기를 하고 기분 좋게 헤어져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내 마음에 너는 뉴욕 얘기할 때랑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얘기한 거랑 톤이 똑같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은혜 받은 기억을 여행 다녀온 것처럼 소화하고 있구나. 내가 은혜 받았던 걸 내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내가 하고 있구나. 왜 지금은 그만큼의 임재를 내가 잃어버렸나? 왜 이거에 내가 비장하지 않지? 왜 그 임재를 회복하려고 싸우질 않지? 난 그럼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걸까? 난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닌데 솔직히 부끄럽지만 난 지금 그때보다 영적 컨디션이 분명히 안 좋은데 그럼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싸움에서 패배했기에 내가 나를 잃어버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임진왜란한테 우리가 어디서 졌는지 알죠? 근데 한일합방한테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전투에서 패배했길래 나를 뺏겼습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이슈에 내가 휘말아치면서 내가 이걸 잃어버렸네 라고 하면 내가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회복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리고는 뉴욕 갔던 것처럼 얘기. 2년 전에 그때 되게 내려왔지. 목사한테. 제게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기도하고 그때 제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걸로 하나님 제가 그거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싸워가지고 어디 가서 뭐랑 싸워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그 땅을 되게 되찾고 싶습니다. 내 은혜의 땅을. 내가 내 마음의 은혜로운 상태,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상태, 그거 되찾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전선 확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에 접근해야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시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신앙 웬만하지. 나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영적 체험 있고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뭐 꾸준히 이 정도 하면 되지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그냥 신앙을 논리놀이처럼 접근하기 시작하고 내 관점을 풀어헤치는 걸 교회 생활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정작 내 중심은 세속적인 관심사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건 너무 깊고 방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편 한편 설교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야. 구원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고, 그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여러분 리마인드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딱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의의 흉배. 맨 처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쵸? 진리와 의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돼요? 의가 뭐예요? 기준이 돼야 돼요. 진리가 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정보가 되면 안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다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진리가 의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그냥 죽고 가나도 가는 천국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 이해했어요. 정보 말고 의, 진리가 의가 돼야 돼요. 기준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머리가 변하는 거죠. 진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얘기하죠. 복음, 믿음, 구원. 그렇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이거 세 개 연결되는 단어죠. 복음을 믿어 구원받죠. 이게 뭐예요? 진리가 기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머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과 말씀. 여기서 말씀은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은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세 번째는 응답이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오늘 삶에서 받은 응답. 그 응답이 방향의 응답이기도 하고 위로의 응답이기도 하고 능력의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진리가 정보가 되고 내가 세상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틀어지는 거고 내가 말씀을 진리를 내 기준으로 세우고 그것을 내 영혼에 소화하고 삶에 적용해 갈 때 삶의 응답을 받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면을 새롭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과 돌보심을 경험할 때 사람이 딴 걸 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공 공백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내면에. 그렇죠?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방향성을 찾고 있다면 그게 모든 걸 교통정리해요. 그 중심이 잡히면 이걸 두렵긴 한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거 욕심나긴 한데 여기까지는 욕심이고 여기까지는 선물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 부분은 생각이 같지만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직장에 대해서 이 삶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같지만 중심은 다른 사람을 거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통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복음을 길게 설명했겠죠. 갈라디아에서는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길게 설명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요 복음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에 이미지로 그냥 단어만 던져요. 네가 이미 알고 있고 받은 은혜를 회복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너무 교리적으로 들으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들의 중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살고자 했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좋은 사람도. 저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왜?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참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악한 습관 중에 하나가 마음은 관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관찰자. 내가 어제까지는 내 마음이 이랬는데 오늘은 내 마음이 이래.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내일 내 마음이 변하면 또 변한 마음대로 할 거야. 세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관찰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군인에게 구경꾼이 되라고 했어요. 군인이 구경꾼이 되는 순간 싸움은 지죠. 당나라 군대가 뭡니까? 남의 나라 싸움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냐? 그냥 대충 있다 가자.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죠.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아이디어는 가져갑시다. 마음은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 내가 싸울 생각도 없고 이 싸움에 진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마음을 그냥 누가 점령하면 점령하나 보지. 난 요즘에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어. 난 요즘에 저기에 마음을 빼앗겼어. 야, 너 어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건 어제의 나지 내가 아니야.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서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싸우려는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 아 하나님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또 은혜를 잃어버렸네요. 내가 또 허망한 것을 쫓고 있네요. 내가 감정이 휘둘리네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제 마음을 더 확장하고요. 성장시키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싸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 이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거구나. 이게 신발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의의 호심경이구나. 나 이거에 있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한테 필요한 건 믿음의 방패구나. 나 긍정적으로 가야겠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응답을 받는 거구나. 내가 막연하게 전적으로 신앙적인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의 응답을 내가 지금 받아내야 되는 거구나. 딱 그렇게 포커싱이 딱 잡힐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진짜 사실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마음의 싸움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요즘에 혹시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시다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진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 내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계시다면 아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신앙의 전성기에 비해서 신앙 자체가 좀 정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싸워봅시다.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의 상황들이 있어서 두렵고 개인의 상황들이 있어서 어떤 욕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조급함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도 욕심나는 거 있고요. 두려운 거 있고요. 저도 제 감정이 휘둘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이 문제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사람이 아니라도 세상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신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했으나 제 안에 깊은 원망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이 원망으로부터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제가 저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이유와 원인들이 있어서 이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죄처럼 들리는 불편한 자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헤아리셔서 저희들의 약함을 보듬으시고 보듬으셔서 저의 진심은 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의 영을 회복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